큐티인과 함께하는 새벽 큐티 설교 시간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큐티인 제목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을 잠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고 또 더구나 자신을 팔려는 자가 있음에도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십니다.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맡기신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십니다. 자기를 팔 자가 제자 중에 있음을 아심으로 괴로워하시지만 그런 가롯 유다에게 떡을 주시고 또 그것을 받은 유다는 곧 밖으로 나갑니다. 가롯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리라 약속하시며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길 아버지께 간구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또 바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주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참 평안을 듣고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달락이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신 동안 최선을 다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누차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시면서 다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안은 육적으로 또 물질적인 만족감에서 오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현재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그 고통 속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계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하고 또 당신을 따르던 제자가 배신하는 데서 또 오는 죽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분하고 또 절망적이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무 평안하니 나의 평안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죠.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적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이지 않는 불안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의 원인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또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만족감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불안과 걱정,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적 평안은 우리를 늘 목마른 자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주시는 그런 평안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참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이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고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며 또 성령이 스승이 되어주시어 날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큐티할 때 세상은 채워줄 수 없는 그 진정한 평안, 참 평안이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그만 그 소읍에서 넉넉치 않은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교적 사고 방식이 굉장히 강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저에게 세상적 성공 또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아들의 역할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렸지만 정작 제 안에 평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들은 말씀이 없어 근심하고 또 방향을 잡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저는 아내의 전도로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온 날이 2010년 그 11월 추수감사절 날이었는데 그날 말씀이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이었고 설교 제목은 기회였어요. 기회.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가로 이제 됐죠. 노예에서. 근데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그 대단한 신분의 그 관원들, 술관원과 떡관원을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힌 이 술관원과 떡관원을 잘 섬기면서 그 술관원과 떡관원이 그 꿈을 꾸고 이 꿈 내용 때문에 이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다는 그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가고 이 관원이 자기 사건이 해결되고 또 고난이 끝나는 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형통, 우리가 얘기하는 만사형통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께서 요셉이 떡관원에게 꿈 해석을 해주면서 너는 3일 뒤에 죽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를 목사님이 형통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 떡관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해석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씀을 듣고 좀 놀랐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제 아내의 강권에 못 이겨서 교회에 등록하고 또 당시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좀 더 들어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제 목장이라고 하면서 그 목자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서 목장에 좀 나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전 정말 나가기 싫었는데 아내의 얼굴을 봐서 한번 나가주자라는 마음으로 목장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참석한 목장 경험은 좀 굉장히 황당하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목장 구성원이 나이와 하는 일이 굉장히 좀 이렇게 다양했다라는 거죠. 보통 모임은 이제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좀 비슷한 하는 일이 있는 사람들끼리 사회적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저로서는 굉장히 색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장에서 나누는 게 되게 좀 당시는 황당했어요. 사회적으로 이제 위치도 있으시고 좀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 별것도 아닌 것으로 부부싸움을 서로 막 하고, 또 저보다 한참이나 젊은 목원은 그날 단발머리를 하고 왔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수십 원 빚을 졌다고 그래서 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납득이 좀 잘 안 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인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데 경건함은 거의 없었던 거죠. 부부싸움을 막 하고 또 빚을 졌는데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누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어떤 교인의 경건한 모습 그런 걸 좀 보려고 왔었는데 서로 교양 있게 얘기하는 그런 사회적 모임에서도 볼 수 없는 걸 보고 좀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날것의 생활상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또 그 목자님이 그 내용을 듣고 고민을 하고 아 성경 말씀 이런 말씀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고면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이 주는 황당한 느낌과 또 색다른 느낌, 이런 상반되는 느낌으로 제가 이제 목장에 그래, 한 번 더 나가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보게 되고 또 주일 말씀도 계속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저의 죄를 보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기회를 얻는 게 축복이구나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그 고난이 축복이다. 처음에 오면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면서 저는 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서 말씀이 주시는 평안을 조금씩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안을 좀 얻으면서, 주일 예배를 듣고 목장에 나가는 것을 제 주변 사람들은, 네가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해 서로 내기도 하고 또 빈정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저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또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그런 은혜도 느끼고 또 말씀이 들리고 또 성령의 가르침으로 저에게 조금씩 쌓이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최근에 이런 평안을 좀 깨는 일은 아들의 담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죠. 22년 11월경에 당시 중3이었던 아들이 지구대에 갔다는 전화를 아내로부터 받았습니다. 친구 3명과 학교 근처 이제 구석진 골목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1시간쯤 뒤에 아들과 친구들이 담배를 핀 근처에서 이제 불이 나서 소방차도 출동하고 뭐 경찰도 출동하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뭐 아이들은 자기들은 뭐 담배불을 다 잘 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아이들이 있었던 담배 핀 장소에서 불이 났으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용의자가 됐겠죠.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는 이제 이 아들과 이 친구들이 지구대에 진술서를 작성하러 갔는데 이제 자기 주민번호를 잘 몰라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당시 아내는 이제 수요예배 참석하고 오는 중이었는데 전화를 좀 늦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상황을 알았을 때는 이미 아들하고 친구들이 이제 진술서를 작성하고 지구대에서 나온 뒤였습니다. 저는 직업상 그 진술서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어쨌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어떻게 진술서를 작성했느냐 이런 내용을 좀 물었어요. 근데 아들은 이제 귀찮다는 듯이 대충대충 대답해서 제가 좀 화를 내고 그랬었는데 더 이제 제가 화가 났던 거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과정들은 저는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좀 마음? 해달별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뭐 화만 낼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날 큐티 말씀을 다시 봤는데 그날 큐티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의 위임의 규례를 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숫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의 순양을 잡아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일단 요 본문에도 이제 불은 나옵니다. 불, 그죠? 화제, 이렇게. 불은 나오는데 다른 내용은 제가 이제 깨달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들의 이제 불사건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계속 보다 보니까 결국 물로 씻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며 관유를 부음 받아서 이렇게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속죄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속죄제, 즉 회개가 사역의 시작이고 또 환경의 성결함으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의 이 불사건 잘못보다는 저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아야 됐습니다. 사실 저도 이 스트레스 때문에 금연을 하지 못한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 되게 합리화하고 자녀들 앞에서도 담배를 피고 이런 모습들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의 자존심과 또 뭐 교만함, 또 교양을 가장하는 것들, 그리고 또 저의 조급함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저에게 있고 그래서 제가 온전하게 헌신의 번제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모습이 보여서 아들에게는 이제 화를 멈추고 아들이 나를 위해서도 수고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 깨달아져서 아들에게 저의 흡연의 이제 흑역사를 또 고백했고 저의 이런 흡연 때문에 이런 흡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할아버지죠. 저에게는 아버지. 아버지를 되게 힘들게 했다라는 고백도 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이 사건을 말씀 안에서 너도 좀 생각을 해봐라. 큐티를 해봐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또 여러분이 원하는 평안은 어떤 것인가요? 이런 평안을 누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셨나요? 예, 두 번째는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이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당신의 떠나는 일을 두고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떠나는 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죽음과 이 떠난다는 이렇게 말을 듣고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합니다. 당연한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 즉 제자들에게는 고난의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제자들에게 전혀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시는 것은 그분보다 크신 하나님께 구하여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목적이기 때문이고 또 이렇게 주님이 떠나심은 성령께서 임하셔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는 일이었고 궁극적으로는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크게 기뻐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의 말을 들었지만 진정한 깨달음 내지는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속에서 앞으로 가르침을 깨닫게 되리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평안 속에서 기쁨이 있고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들의 이 담뱃불 사건은 저에게는 주님이 죽으시고 떠나시는 고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공동체에서 자녀들의 그 고난을 말씀을 해석하며 가시는 그 지체들의 모습을 또 나눔들을 많이 보아온 것이 저에게는 미리 들은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 사건에 매몰되지 않으려 노력했고 또 자녀의 우상에 빠져서 이 문제를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보지 않으려고 애쓴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 주일 말씀은 당시에 그 사도행전 말씀이었는데 제목은 성령의 기다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 오르심을 인식하는 것만큼 내 죄를 인식하고 구원이 다가올수록 또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만 살고자 하는 길을 끊고 또 떼어내고 버리는 것이 성령의 기다림이고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최고의 비결과 같이 예배라고 이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이 사건으로 이제 아들이 사춘기 방황, 저희 아들 좀 중2를 좀 많이 힘들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방황을 거의 끝내고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니까 내심 그동안의 기다림의 열매라고 생각했던 저의 또 교만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아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연루된 아들의 친구들도 구원의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조사받고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성령의 기다리라는 것을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피난처라는 설교에서는 배가 산산조각 나도 생명은 손상이 없을 거라고 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시니 아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반드시 한섬 그 예수 그리스도께 걸려 안심하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해석되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도 주셨지만 이 사건이 신속하게 끝나지 않고 해를 넘겨서 지난해 동안 더디 진행됐어요. 그동안 아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한 상황이었고요. 그 사건이 더디 진행되니 온전히 주님의 평안으로 기쁨에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늘 불안하죠.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그래도 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중학교 시절에 한 번도 안 하던 큐티를 다시 하게 됐어요. 결국 8월경이 돼서야 이제 아들의 경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어요. 평소에는 제가 사건 의뢰인과 함께 드나들던 경찰서였는데 이제 아들과 함께 간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이제 사건을 조사해서 작년 말쯤에 이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저는 아들 친구 부모님들과 만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다툼을 이어가서 아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고 결과도 좋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친구 부모님들은 좀 선하시고 합리적인 분들이셨는데 서로 이야기 끝에 제 제안대로 동의를 하셔서 결국 이제 피해자에게 사과도 드리고 좀 큰 금액의 합의금으로 또 배상도 해드리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올해 초에 최종 검찰에서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아들 사건에서 저는 어떻게든 아들이 혐의가 없도록 좀 다투어 볼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합의금도 너무 부담되고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런 생각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 시간도 있었고 또 갈등의 시간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아내와 함께 저희가 기도로 아들 문제에 대해서 기도로 간구한 것은 세상적으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석받고 평안과 기쁨을 얻고 구원의 인생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건이 종결된 뒤에 제가 아들에게 너는 평생 필 담배를 한 번에 그냥 피웠다. 그러니까 담배값을 한 방에 날린 거잖아요. 그죠? 제가 금연하기 전까지 핀 담배값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너 이제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얘기를 했고 아들은 지금 담배는 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금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담배불 사건이 너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너에게 주었는지 기억하고 평생 잊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들과 또 저희 가정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고 큰 은혜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처한 고난의 사건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고난의 사건에서 절망하고 있나요? 오히려 기뻐하시나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에 꼭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 세상 임금이 나와 관계하게 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미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죠. 사탄은 성경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삼킬 힘이 없으면 그분을 대적할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예수님은 그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성도 늘 말씀이 임하고 있는 성도라면 성령에 매여있기 때문에 사탄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악한 본성과 또 육적인 연약함으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성령에 매여있어야만 세상 임금에서 평안과 또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쏟는 어리석음에서 또 그 죄의 관계 맺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떠나야 할 것을 또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이제 금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있어왔고 또 여러 차례 시도도 있었는데 금세 무너지는 게 반복되곤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아예 시도조차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제 담배로부터 이제 떠나게 되는 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사춘기에 흡연을 시작했어요. 아들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죠. 저랑 비슷하게 폈으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도 제 아들 이 담배불 사건을 듣고서는 네 아들 맞다. 너랑 비슷하네. 이게 위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배 친구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사실 사춘기에 흡연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저를 보시는 그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사건을 통해서 금연을 하고 학생회 때를 보내겠다고 말하면서 나름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손편지를 통해서 나중에 저에게 또 보상도 해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과 달리 전 부모님한테 그러지 못했습니다. 방황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학생회 때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부모님을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이 저보다 낫다라는 고백을 아내한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저를 이제 금연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처럼 제 안에도 늘 흡연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체에서 늘 저의 금연을 기도로 중보해 주신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목장 공동체가 있었고요. 또 지금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유혹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목장에서 본인의 금연보다는 저의 금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그 박 집사님도 제 금연을 위해서 기도 그만하시고 본인 금연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할 세상의 임금은 무엇인가요? 또 어떤 말씀으로 세상의 임금을 이겨내고 있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강구해야 하는 참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또 우리 성령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사건이 기쁨의 이유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받기 위해서는 늘 말씀에 우리가 매여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이런 평범함이 비범이고 또 참 평안으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악하고 음란하고 연약하기에 세상 인과 관계하는 유혹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에 매여 있고 세상 인과 관계하지 않게 되었을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 모두가 언제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시는 평안보다는 세상 것을 통한 육적, 물질적 평안이 더 우선시되고 스스로 구하고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가 바로 저입니다. 그렇기에 떨쳐버릴 수 없는 욕심과 기대가 있습니다. 자녀를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담배 사건에서 저 또한 많은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건이 바로 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 듣는 공동체에서 요동치지 않게 평안을 주시고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담배 사건에서 저의 과거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인생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말씀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임금의 유혹을 말씀으로 끊어내면서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길을 가면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구원의 애통함으로 사역하시는 김영 담임 목사님 그 영육관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사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끝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도구를 그 복음 사역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고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며 성령이 스승되어 정말 날마다 큐티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들은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생각나게 해달라고 모든 사건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해석해 주심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신가요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넘어지고 아버지 해석이 안 돼 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날마다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주게 되고 성령이 국가소가 되며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날마다 큐티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은 말씀이 생각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버지 우리의 사건이 있고 매일매일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들은 말씀이 생각나 해석함으로 정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아버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슬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아버지 각종 여러 가지 정말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성령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아들의 담배 사건이 주님이 죽으시고 떠나가시는 고난의 사건이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자녀의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통과해가는 지체들을 보면서 사건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정마다 자녀 문제를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공동체에 잘 붙어 지체들의 약재료를 잘 받아 먹으며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적으로 일이 잘 해결되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구나 내가 문제 부모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평안과 기쁨을 얻는 구원의 인생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니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신다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의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눈물 흘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건이 주님의 죽으시고 떠나가시는 고난이 사건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아버지 말씀과 공동체에 잘 붙어서 정말 말씀으로 해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지체들을 정말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간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 부모라는 걸 깨닫고 아버지 회개할 때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가정가정마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건 가운데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 평안과 기쁨을 얻는 구원의 인생에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벨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아버지 많은 정말 기도 제목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고 아버지만 한 사람이 중심 잡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때 온 가정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주간 우리는 팔복산 기도회로 모이는데요. 이 시간이 세상 인근과 관계하는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회를 통해서 온전히 말씀과 성령에 매여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큐티 세미나와 진행되는 모든 양육에 기름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 묵상과 가정주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사단의 방해로부터 늘 승리하시도록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이 나라의 모든 악법이 막아지며 생명을 존중하는 법이 세워지도록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는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의료파업이 속히 종식되며 총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이념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이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정말 이민족이 아합의 집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교회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그 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고난주간간 우리 함께 정말 무릎을 기도할 때 아버지 정말 성령이 임하고 아버지 팔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생각 인근과 관계하는 모든 이 아버지 유혹을 떨쳐버리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아버지 말씀이 임하고 정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아버지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월요일부터 5주간 진행되는 큐티 세미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큐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배울 때 날마다 아버지 큐티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양육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그 양육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목사님 영육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사역이 아버지님 방에서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아버지 방해 세력들부터 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모든 낙법이 막아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생명을 존중하는 거룩한 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는 정말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생명답게 적어 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크리스천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밥에 소리 좀 되며 아버지 정말 좀 있으면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세워지는 이 나라가 아버지 이념을 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 아버지 살아나는 아버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민족이 좀 아외 집길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민족 가운데 회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회개하는 이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